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 49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48장, 49장 야곱의 말년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오늘은 르우벤 그것도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49장 3절, 4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당시 족장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전의 법칙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을 너무도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 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젊었을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의 맏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또 뭐라 그러죠?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결코 탁월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자가 갖추어야 할 탁월한 성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장자로서의 지도자적 위치를 잃었으며 장자권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 위치에 만족한 나머지 자신이 좀 더 나아진다거나 어떤 영역에 있어 탁월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개발함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인 것이죠. 야곱이 여기에서 언급한 르우벤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일부러 깊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깊이 다룰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문학, 연극, 영화 그리고 TV 등에서도 우리가 염증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외설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그러한 죄를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이래서 이제 르우벤에 대해서 넘어가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으로 가보죠. 이렇게 다음에 두 아들은 함께 분류가 되는데 그들은 레아에서 태어난 아들들로서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하여서 세겜성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세겜 사람이 그들의 여동생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성읍의 모든 거민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즉 그들은 성읍 전체의 보복 행위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 7절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우리는 레위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 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죄인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그 가운데는 과거 뭐라 할까요? 좀 술주정뱅이도 있고요. 창녀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깃을 잃었으며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어느 지파에서도 훗날 왕이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또한 한 명의 범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죠.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인 것은 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9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10절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여기서 실로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장차 세상의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분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후손,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시금 유다의 계열에서 오시게 될 것이 확증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실로란 안식과 평강이란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비록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외면은 당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실로는 이미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실로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홀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왕의 홀이 못자국 난 그분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의 24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또한 목자요 반석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그 야곱의 별들이 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분은 여자의 족장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양들을 위해 바치신 목자이시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실 목자장이십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반석이시죠.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비추고 계시는 샛별과 같은 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셋에 이르기까지 계열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은 셋으로부터 노아, 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걸쳐서 유다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와 같이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수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가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본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아시죠? 이것은 메시아, 왕, 그리고 구세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여기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그것은 곧 피의 포도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도 그 옷이 붉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의 옷이 붉은 이유는 그분의 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의 피 때문에 붉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대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불론에 대한 예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스불론은 여기에서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의 북쪽 해변을 따라 산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4, 15절인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리어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도 또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들은 국가의 대부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노동자였습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은 텔레비전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대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차원을 넘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명사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한 나라를 지탱하고 존속시키는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아닌 무명의 일반 대중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작은 지파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단에 대한 예언을 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단에 대한 예언인데 단지파는 장작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하게 될 그런 예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왜냐하면요, 단은 그 악한 행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단지파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리라. 도리어 그렇게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는 가나안 땅 북쪽에 거주하였던 또 하나의 지파, 갓지파인데요. 사실 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20절, 21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로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북쪽 해안 지방은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그들의 식물은 왕의 식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지에 다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사슴처럼 다소 자유로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 요셉에 대한 예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